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11장부터는 마가복음의 네 번째 새로운 단락이 시작합니다. 앞부분의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마가복음 도입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외에 8가지 기적이 나온 뒤에 세 번째 부분은 주님께서 8가지 설교하시는 내용이 나왔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행하시는 일들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다 해서 흔히 예루살렘 섹션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읽은 데부터 출발을 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부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두세 가지 일이 맨 앞에 나오고요. 그 뒤에 다시 여러 개의 설교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신 곳이죠. 우리가 잘 알고 또 고백하는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위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부터 뒤에 하시는 모든 설교 내용들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염두에 두고 이게 주님의 목적이었다 생각하고 본문을 읽고 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이 입성하신 장면은 크게 두 개의 장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 번째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인데요. 이 본문 내용을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벳바게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중에 이제 두 사람을 먼저 보내십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걸 끌고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돈을 주시고 가서 돈을 주고 이제 나귀를 풀어갖고 와라 이래야 되는데 돈은 안 주시고 가서 그냥 나귀를 풀어갖고 와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보았더니만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려고 하니까 아마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있던 주인이 있었겠죠. 주인이 묻는 겁니다. 그거 너 왜 푸니? 풀어서 뭐 하려고 그렇게 풀고 있는 거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또 얘기를 합니다. 참 묘하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자들이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 주인이 그걸 그대로 가져가게끔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떤 방식으로 입성하기를 원하셨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아직 상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내일 함께 볼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하십니다. 또 사람들이 또 반응하는 모습은 또 조금 달라요.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모습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 읽고 설교할 때마다 늘 던지는 질문인데 만약 우리가 이 당시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 딱 한 번만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가시는 길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 드리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있는 카드 빡빡 긁어가지고 큰 리무진을 뽑아가지고 주님 리무진 타고 가십시오.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내가 형편이 궁해도 그렇게라도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다 갖는다고요. 어떻게든 주님을 잘 섬겨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어제도 참 우리 애들 엄마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에는 돈 있는 장로나 권사가 없느냐 왜 그러시느냐 그렇게 했더니만 목사님이 양복에 왜 그렇게 거지꼴같이 이 좋은 양복을 못 입으셨느냐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 엄마가 잘 설명을 했대요. 예, 양복 해드리겠다는 사람이 여럿 있지만 목사가 고집이 세가지고 양복을 안 산다. 그러니까 권사님이든 성도든 하다못해 목사를 향해 볼 때도 좋은 옷을 사드렸으면 뭘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다 그러면 제일 좋은 차를 뽑아서 제일 좋은 수레를 뽑아서 여러 사람 경호원 붙여가지고 그렇게 보내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리기를 원하는가, 이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방법을 정하셨느냐, 나귀를 선택하셨어요.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나귀를 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 탈 줄을 모르시나요? 우리가 흔히 시어머니나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좋은 부위를 먹을 줄 알아. 나도 생선 대가리만 먹는 게 아니야. 예수님 말 탈 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술에 타실 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옷을 입으실 줄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굳이 방법을 스스로 정하셨어요. 나귀 타는 것으로 방법을 정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귀보단 말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타십시오. 제가 비용 부담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주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항상 보면 이 소소한 다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다툼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뭔가를 더 잘하겠다고 막 노력을 하다가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 더 좋은 것을 해드리겠다. 조금 더 비싼 것으로 하겠다.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러다가 다툼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조금 덜 하겠다 이러다 다툼이 생기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무언가를 할 때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겠다고 하시면 나귀를 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이나 그 위에도 본문을 보겠지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주님을 환영하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주님께 그렇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하고 있는 것인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금 사실 주님께서는 환호성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장하시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시나요? 죽으러 들어가신다고요. 죽으러.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 주님께서 정하신 과정이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뭐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섬기면서 이름도 나고 빚도 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사람들에게도 높임을 받고 그럼 참 좋은데, 문제는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것처럼, 그게 주님의 방법인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거나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도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너도 나귀를 타라.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칭찬은 주님께 받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섬기도록 해라. 그게 주님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왕으로서 그럴듯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시면 우리도 그 옆에서 조용히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타실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 이 자기가 나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나귀를 갖다가 이제 타셨어요. 그래서 뒤집어 말하자면 주님께 나귀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참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나귀 몰이꾼이 있었는데 이 나귀 몰이꾼에 이날 돈을 벌어먹고 살겠다고 나귀를 그냥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귀를 좀 갖봐라 이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정도를 요구하셨느냐. 주님께서 이 나귀 주인이 그날 하루 벌어먹고 살 만한 하루치 품삯을 나에게 다오, 이렇게 주님께서 부탁을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비록 낮은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시긴 하지만 누군가가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요구하신 분량이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는 과도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드릴 만한 그 사람의 하루치 품삯을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갖고 있지 못한 데 가서 빚을 져서라도 갖고 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그 사람에게 나귀를 선물해 주신 거죠. 그 사람의 소유물이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것을 주님께 다오, 이렇게 주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나귀를 얼른 물색하든지 아니면 그냥 걸어가든지. 근데 이 사람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 요구하실 때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느냐? 대부분은 어떤 경우에 물론 과도한 것을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부탁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곧장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더라도 내일로 모레로 미루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함을 드려야 됩니다. 이 나귀를 주님께 드린 사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입이 닳도록 계속 얘기해서 아마 다 몇 번씩 들어보신 걸 거예요. 나귀 몰이꾼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직업들이 이제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버리는 거지 이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남자를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었어요.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버립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버릴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남편의 직업이 갓밭일 경우에 가죽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일 경우에 버릴 수 있었습니다. 가죽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냥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가죽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죽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피비린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주 천박한 직업이라고 해서 법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서 10km 이상 떨어져서 거주하게끔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가 제사장한테 가서 나는 내 남편과 이혼하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내 남편이 갓밭입니다. 그러면 그래 이혼해야지 이렇게 했다고. 심지어 어떠했느냐? 결혼할 때 서약을 한 거예요. 나는 내 남편과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서약을 했어요. 그래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약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한 직업 그러면 손에 꼽는 게 뭐라고요? 갓밭이 가죽 작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쓴 책에 보면 갓밭이보다 더 천한 직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갓밭이보다 더 천한 직업 세 가지. 첫 번째가 세리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세리. 두 번째는 고리대금업자. 세 번째가 나귀몰이꾼입니다. 지금 나오는 나귀몰이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몰이꾼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개돼지만도 못하게 취급했던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에게 주님을 위해 섬기고 희생할 것을 요구하셨느냐? 도대체 저 사람이 교회에 오면 무슨 쓸데가 있을까? 우리 교회에 만약에 나귀몰이꾼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그렇게 여겨지던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주님께서 뭔가를 부탁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쯤 말씀드렸으면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사용하시느냐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고 신분이 좋고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드리면 그걸 사용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직접 지금 딱 지정하셨잖아요.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꼭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 낮고 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주님께 드릴래야 드릴 게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서 주님께서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내가 꼭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너는 아직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를 섬기지 마라. 그렇게 옆으로 빼놓으시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들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낮고 천한 사람들의 섬김과 순종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아유 나는 교회에서 내가 뭘 하겠어. 나는 내가 교회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중에 무엇이라도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 성도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늘 이야기할 때마다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서 고백하고 또 감사하잖아요. 예전에 충혁교회를 지을 때 김창인 목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죠. 재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단번에 헌금해서 예배당을 짓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물론 재벌이 와서 헌금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주님께서는 나귀몰이꾼에게 네가 갖고 있는 나귀 하루만 나를 좀 빌려다오 그렇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받은 은혜 기억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높고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임하셨다면 우리가 감히 주님께 가까이 할 수도 없었을 터인데 주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뿐만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비록 많은 것이 있지 아니하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순종하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나귀가 있으면 나귀를 주님께 드리고 내게 떡이 있으면 떡을 주님께 드리고 내게 건강과 시간이 있으면 건강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주님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